죽벼슬이라고 했는데 그 벼슬자리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총무원 측이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툴레치 감독의 영화 리틀 부다의 메인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로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었습니다. 대구의 서영무 씨가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날에는 집에 가기 전에 버스 안에서 초콜릿 몇 개를 입에 넣고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초콜릿처럼 세상은 정말 달콤해. 이렇게요. 참 그 넉 장이나 되는 편지 글을 읽으면서요. 이 글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요즘은 이런 최면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세상은 달콤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곡 잘 들으셨습니까?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문정숙 씨. 시험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신청곡을 들려드리면 좀 힘이 날지 모르겠네요. 영화 Woman in Red 중에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오늘은 질베르토 지일이라는 브라질 가수가 부릅니다. 포르투갈어로 부르는데요. 자, 군 생활 중에 공부까지 겸하고 있는 친구 영균이 군에 있는 짝돌이를 기다리는 미호 은미와 함께할까요? 경남 울산 중구 반구 일동의 김선아 씨.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Os demais, todo mundo sabe. O coração tem moradia certa. Fica bem no meio do peito. Mas comigo a anatomia ficou louca. Sou todo, todo coração.
sinal no céu, nenhum Armagedon, nenhuma data especial, nenhum ET brincando aqui no meu quintal. Nada demais, nada de mal, ninguém comigo além da solidão, nem mesmo um verso original pra te dizer e começar uma canção. Te amo, só chamei porque é grande a paixão. Só chamei porque te amo, oh, oh, a bem fundo, fundo do meu coração. Nem carnaval, nem São João, nenhum balão no céu, nem luar do sertão, nenhuma foto no jornal, nenhuma nota na coluna social, nenhuma se mexeu, nenhum milagre da ciência aconteceu, nenhum motivo, nem razão. Quando a saudade vem, não tem explicação.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Só chamei porque te amo. Oh, oh, oh. I just call porque é grande a paixão. I just call porque te amo.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기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유투의 보노와 시네드 오커너의 음악으로 만났어요.
Poly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봄옷엔 비너스 슬링컷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컷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컷 브라.
봄옷엔 슬링컷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우리 시대 슬픈 사랑법. 장편소설 이별.
날 사랑해?
그래,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 그도 역시 사랑해. 어느 날 당신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르노도상 수상작 이별.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민예사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화,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서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예사.
자, 준비됐지?
응? 7000, 9908? 아!
조심해, 안전이야!
어, 크리스탈이 어디 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0, 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0, 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Though the dawn may be coming soon, there still may be some time. Fly me away to the bright side of the moon, and meet me on the other side.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종성 학생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웨인스월드 중에서 게리 라이트의 노래 Dream Weaver였습니다. 하이틀의 김호택 씨, 황도연 학생 그동안 사연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 띄워드린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띄워드릴게요. 서울 구로구 독산일동의 최왕수씨, 동생 미선이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경북 구미 현국동에서 이현철씨, 수호형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최왕수씨는 동생 미선이가 유덕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유덕화의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애니 중에서 헬레멘스니 악단과 코러스가 부르는 투머로우 들으시고요. 그리고 신조협녀2 중에서 유덕화의 노래 들어보시죠. 1위의 하종훈 씨도 신청하신 곡인데요. CNN이다. 당신의 사랑을 감사하며. 자, 사사, 니더, 니적, 에. 자, 이 곡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신조 협녀 2 중에서 유덕화가 부른 시시엔이디아의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띄워드렸는데요. 이 유덕화의 말은 제가 이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편지 보내주신 신석원 학생. 너무나 정성이 가득한 편지네요.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에 LGH라고 쓰신 분.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청취 현황 기록표까지 작성해 주셨어요. 근데 건강 무리해 가면서 듣지는 마세요. 여하튼 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으로 자리를 옮긴 지 두 번 만나, 두 번째입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영화 읽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성일 씨가 토요일에 나오시는 줄 알고 그 시간에 녹음 준비를 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성일 씨는 화요일 지난주, 밤에 나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그 놓치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을 만한 그 억울한 얘기를 제가 화요일에 드렸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그 작년에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의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저는 이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이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화감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정은임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감독입니다.
글쎄요. 전 공포영화 감독은 전부 무서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 그 딱 한 명을 꼽으라면 공포영화의 철학자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무슨 말씀하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
네.
그렇죠?
오늘 네. 그 소개해드릴 감독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웬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요. 바로 이 감독의 최신작 M 버터플라이가 저는 이 영화가 네. 한국에는 개봉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었지만
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엎고 그리고 그 4월 달에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알려진 자료의 대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생년월일도 대부분 틀리고 게다가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신기한 것은 인터뷰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생일 날짜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것은 크로넨버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다만 크로넨버그 자신의 표현에 의한다면 딱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영화 감독이라는 그 직업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다만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어대는 해부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해부학자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네. 때는 카메라 해부학자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영화만큼이나 독특한 인터뷰 내용이네요.
네. 그 크로넨버그의 예술적인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는 꾸준히 이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대충 이름을 들자면 그래서 그의 인터뷰에 종종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알렌 긴즈버그, 잭 케루악, 존 지오노, 존 케이지, 프란치스코 클레망트, 필립 그레스, 롤링 스톤즈, 델겔.
그 중에서 저는 한 두세 명밖에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자, 그야말로 그 60년대 네. 비트 제너레이션 시대를 총망라하는 네. 소설과 음악가, 작곡가, 거기다 팝 아티스트, 그리고 락앤롤 그룹.
네.
그리고 60년대 파리를 뒤흔들었던 모택동주의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 19세기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래서 20세기에만 볼 수 있는 타입의 예술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이 사람들은 작품을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순간의 시점에서 사고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장 컨템퍼러리하다는 그러니까 동세대적이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동세대적이라는 문제를 이들은 타락의 과정 그리고 불결의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순결한 영혼을 가졌던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당당하게 타락이나 불결의 입장에 서서 현대성, 근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게 만드는 타입의 예술가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크로넨버그에 대한 평가가 사실 이리저리 엇갈리고 있는 것은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에 그 자신의 예술적 비전이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넨버그의 영화를 맨 처음에 보신 분들은 이를테면은 그의 영화 중에서 플라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디오드롬 같은 비디오로 나와 있는 영화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가 한 사람의 위대한 작가로서 그러니까 시네아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최고로 성공해봐야 데이빗 린치와 비견할 정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영화광들 사이에 퍼져있는 데이빗 크로넨버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그 데이빗 린치 영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만 얘기 드리자면 좋아한다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비판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그의 영화는 창조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예술사, 영화적인 역사, 그리고 장르들에 관한 패러디와 인용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린치는 패러디와 인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콜라주하고 모자이크하고 다 혼종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더 나아가 역사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히스토리시티를
네.
일종의 컬트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고 새롭게 사고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창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크로넨버그는 데이빗 린치와는 다릅니다. 틀림없이 크로넨버그도 데이빗 린치와 마찬가지로 컬트와 B무비의 전통에서 시작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현대 영화의 최전선에 선 감독일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의 예술적 비전에 대해서 90년대에 크로넨버그와 겨룰만한 감독을 꼽는다면 저는 정말 키슬롭스키나 피터 그린어웨이나 모리스 비알라나 아니면 로버트 알트만 정도 이상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넨버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런 근거를 앞으로 조금씩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크로넨버그의 관심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그가 예술적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는 표면에, 피부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크로넨버그를 표현할 때 흔히 그를 신체기관의 시네아스트라는 표현까지도 네. 씁니다. 사실 크로넨버그에는 아주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어머니와 그 함께 살고 있었던 아주 행복했었던 자기 누나와 사는 그 일남일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었고 그리고 아주 캐나다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 속에서 이른바 그 하루하루 죽어가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병간호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사실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의 병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염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 간호를 하던 중에 아버지도 감염이 되어서
네.
아버지의 신체가 더 먼저 그 굳어가기 시작하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신체가 굳어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었던 셈입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도 곧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 크로넨버그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쇼크를 받은 것은 신체가 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벽이 쳐져 있어서 공기를 가로지르고 그 공기를 가로막아서 그 둘 사이를 띄어놓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해야만 그것을 서로 바라볼 수 있음.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크로넨버그 영화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크로넨버그 영화의 아주 깊은 네. 아픈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그의 영화는 보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크로넨버그는 그 캐나다의 그 토론토 대학교에서 전공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가 전공한 것은 영화와는 아무 관계없는 수학과 생물학과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학위를 받은 것은 약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16mm 카메라를 들고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크로넨버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캐나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에는 그저 이민가기 좋고 날씨 좋고 산림이 풍성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캐나다에 관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60년대 캐나다는 그야말로 비트 세대의 본고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0년대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버펑크의 또한 본고장이기도 네. 했었습니다. 사이버펑크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의 문학가들이었습니다. 이어서 80년대에 그 토론토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본고지였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토론토 영화제나 몬트리올 영화제에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90년대의 캐나다는 게이 레즈비언의 본고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이 레즈비언 그 학회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캐나다에는 서브컬처 그러니까 그
하위 문화와
네. 이른바 그 메인컬처 그 주류 문화가 네. 뒤바뀌어 있는 풍토 속에서 유럽과 미국 문화가 기이하게 착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불어와 영어가 동시 공용어죠.
그치.
그래서 유학 간 학생들 중에서 가끔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수업을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토플을 공부해서 이제 유학을 간 셈이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온 교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네. 없어서 이게 도대체 내가 갑자기 왜 영어가 안 들리는 거야 했더니 2교시는 불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네. 표정으로 듣는 것을 보고 그 두 개의 언어가 뒤섞여 있는 속에서 그 많은 그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문화 충돌과 혼란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캐나다라는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의 혼란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네.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중파 문제 때문에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스피로오버 네. 그러니까 국경과 국경을 건너서 곧장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미국 프로그램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네. 캐나다 방송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불어로 방송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모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를 자국 영화라고 알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사실 실험 영화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크로넨버그가 그의 첫 번째 영화를 찍은 것은 1966년이었습니다. 제목은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동한다라는 뜻인데요. 16mm로 7분짜리 칼라 영화를 찍었습니다. 크로넨버그는 흑백 영화를 찍은 것이 딱 한 번 찍었을 뿐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흑백 영화보다는 칼라의 이미지에 그의 영화가 종종 아주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와는 정반대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셈이기도 하죠. 1960년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실험 영화들이었었고 또 네. 당시 캐나다 영화를 휩쓸던 일종의 구조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카메라에 전적으로 그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을 실험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영화들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일에 나타날 크로넨버그 영화의 특징을 발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1967년에는 그의 두 번째 단편 영화 From the Drain이라는 14분짜리 영화를 찍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1969년 본격적인 첫 번째 크로넨버그 영화라고 불리우는 스테레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는 아주 예외적으로 흑백으로 완성되었는데요. 63분 정도의 상영 시간인데 놀라운 것은 16mm인데 시네마스콥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85대 네. 1의 화면으로 찍었는데 이 이후 크로넨버그는 줄곧 이 사이즈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쓰는 것은 유럽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개봉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영사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헐리우드에 간 이후에도 크로넨버그는 이 1.85대 1 사이즈를 자기 영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1.85대 1의 공간으로 찍게 되면 화면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그룹으로 등장시켜서 보여주는 반면에 그 인물들을 나눠 찍는 화면들을 가급적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두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어 한 화면 속에서 접촉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속에 누가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크로넨버그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신체 기관을 보여줄 때 종으로 보여주지 않고 횡으로 보여주는 구도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넨버그 영화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서서 걸어다니는 장면보다는 앉아서 기대어 있거나 누워있는 장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누워있어도 종으로 누워있거나 횡으로 누워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횡으로 누워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크로넨버그는 신체의 기관을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을 종종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만일 2인 이상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여줄 때 크로넨버그는 1.85대 1의 사이즈라는 특징 때문에 풀쇼트로 보여주는 대신에 바스트쇼트로 잘라서 두 인물을 떨어뜨려놓고 보여주게 됩니다. 두 인물을 떨어뜨려놓고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두 인물 사이에 있는 공간과 그리고 두 인물 사이에 만남의 접촉의 순간을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흑백 영화는 스트레오로 마지막이고 1970년 드디어 그 63분짜리 본격적인 그 자신의 영화라고 이야기한 Crimes of the Future를 찍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SF 영화이며 본격적인 SFX 효과가 그의 실습 작품 정도 수준인데도 처음 도입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우연히 본 기회는 있었는데 영화는 차마 끔찍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넨버그가 칼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피 색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 색깔 중에서 크로넨버그가 가장 잘 쓰는 것은 피 속에 드러나는 하얀 색깔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를 절개하고 맨 먼저 나오는 것은 피죠. 피가 흘러가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색깔은 하얀 색깔이죠. 그러니까 칼라를 그는 흰색의 이미지 때문에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로넨버그 말에 의하면 바로 이 네 편의 영화는 자신의 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영화들 속에서 크로넨버그의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기계와 신체입니다.
네.
그는 그것을 종종 뒤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계를 인간의 신체처럼 생각하고 예. 인간의 신체처를 기계 조직처럼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날 것이냐입니다. 그 크로넨버그가 가장 관심 깊게 읽었었던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더욱더 크로넨버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크로넨버그가 늘 말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자신의 영화에 직접 출연까지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방송학 전공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마셜 맥루한입니다.
네.
맥루한의 가장 유명한 명제
미디어는 메시지다.
맞습니다. 바로 네. 정답입니다. 그는 딱 한마디의 말을 바꿉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와 똑같은 명제 맞습니다. 신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신체와 미디어가 한 대 합쳐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맥루하는 생각하기를 이를테면은 정은임 씨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정은임 씨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정은임 씨의 신체 기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는 라디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입이 된 정은임 씨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귀가 된 그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 연결되어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맥루안의 개념을 크로넨버그는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열심히 읽는 작가는 그가 영화로도까지 만들었었던 네이키드 런치의 작가인
네.
윌리엄
벌로우스입니다. 생각이 갑자기
그 윌리엄 벌로우스는 네. 특히 마약을 먹고 소설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을 때는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같이 비몽사몽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때 크로넨버그는 그 부모들의 악몽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리화나 중독증의 증세까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그 몽상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이미지들을 크로넨버그는 자신의 영화 속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가는 사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로 세디즘을 갖고 왔었던 바로 이 작가의 소돔의 120일을 썼었던 이 작가의 그 가학의 이미지를 또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연극 무대에 연출까지 했었던 것이 바로 장준해의 희곡입니다. 장준해는 잘 알린 것처럼 유명한 희곡 작가이자 왼손잡이였었고 그리고 도둑이었었고 호모였었죠. 그러니까 모든 마이너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이 장준해의 인생을 자신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기로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작정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가는 추리소설 작가이자 그의 소설 속에 항상 신체를 자르는 장면들이 나오는 앨러리 퀸입니다. 그 1975년도에 크로넨버그는 그의 첫 번째 상업 영화인 The Parasites Murders, 그러니까 거지들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이 영화는 87분 35mm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크로넨버그는 여기서 코닥 5247 그 필름을 사용합니다. 코닥 5247은 크로넨버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채를 잘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은 붉은색이 유난히 잘 받는 필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색 보정이 유난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컨트라스트가 좀 지나칠 정도로 생기기 때문에 인공적인 화면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크로넨버그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 방송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 외에는 이 필름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흔히 이 필름 딱 얘기하면 첫 마디가 이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 쌍스러운 색깔, 그 촌스러운 색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크로넨버그는 고의적으로 이 필름의 색조를 갖고 와서 자기 색깔의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 속의 그 이미지와 맞춰내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유례가 없는 작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크로넨버그는 그러한 색깔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화면이 갖는 색조가 주인공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름이 갖는 한계가 자신은 영화 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찍은 영화는 레비드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로 나와 있는데요. 구하시기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그러나 구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실 것은 이 영화는 포르노로 찍혀졌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이 잘려져 있습니다.
광견병이라고 나왔던가요?
광견병으로도 나왔었고 네. 두 번 나왔는데요. 또 레비드라는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여자는 캐나다의 유명한 포르노 스타인 마릴린 챔버스입니다. 가슴이 아주 큰 그 배우인데요. 이 영화에서 포르노를 찍는 척하면서 크로넨버그는 에로티시즘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의 욕망이 곧 죽음의 욕망과 연결된다라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의 영화 속에서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다. 79년도에 그는 그 두 편의 영화를 찍는데요. 패스트 컴퍼니와 또 블러드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크로넨버그는 아주 작품으로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큰 소득이라면 바로 그 이후 크로넨버그가 계속 컴비로 영화를 찍었었던 촬영기사 마크 아윈을 만나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영화 때문에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팬이 되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요. 크로넨버그 최초의 걸작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스캐너즈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정신을 집중하면 머리가 터져버리죠.
네.
상대방의.
예.
초능력과 신체 사지 절단의 주제로 옮겨가기 시작한 이 영화 속에서 드디어 크로넨버거는 본격적으로 신체와 기계 사이의 접합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82년도의 비디오 드롬에서는 마셜 맥루한의 명제 사회가 미디어이고 신체가 미디어인데 네. 그 두 미디어가 접합한다라면 그 세계는 어떠할 것인가라는 악몽의 세계를 그려놨습니다. 이어 83년도에는 스티븐 킹 원작의 네드 존을 찍고 86년도에 여러분들이 보신 플라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에이즈에 대한 가장 가슴 아픈 멜로드라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에이즈를 일종의 신체 분열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988년도에는 그의 영화 중에서 가장 예술적이라고 평가받은 데드링어를 완성하고
네.
그리고 91년도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개봉될 이유가 거의 없는 네이키드 런치를 찍게 됩니다.
네.
이것은 그의 최고 걸작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터인데요. 그리고 93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M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마담 버터플라이라고 불러도 좋고 미스터 버터플라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 영화를 통해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팬들을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다음에 그 주제를 아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십시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자신의 인터뷰에 따른다면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영화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크로넨버그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이미지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각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크로넨버그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적 비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신체기관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신체기관이 테크놀로지와 접속하는 순간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가 신체기관 속에 들어와서 나아가는 과정이 자기 영화의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크로넨버그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신체와 기계입니다. 신체의 쾌락과 신체의 고통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 것인가? 그 경계를 타고 달려가면서 크로넨버그는 이른바 자신의 표현에 따른다면 섹스의 거울 만들기. 그러니까 이른바 인간의 섹슈얼리티 저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섹슈얼리티가 만들어낸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 가족의 부조리한 계보를 따라가면서 이른바 오르가슴과 엑스터시에 관한 그 죽음 속에서 인간의 나르시시즘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크로넨버그는 표면을 통해서 아마도 영화사상 가장 깊이 있는 지점에 도달한 작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좀 추악한 모습들이라든지 좀 독특한 그리고 SF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고 포스트모더니적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그런 크로넨버그 감독의 작가 정신에 대해서 오늘 정성일 씨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은 게 아깝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의 최근작이죠. 조금 지금까지 영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 버터플라이 중에서 어느 개인 날,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던